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시리아 알레포 동부를 포함해 교전 지역에서 아프거나 다친 사람들을 즉각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교전 당사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WHO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호 요원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가리 첸 WHO 사무총장은 보도자료에서 현지 상황에 가슴이 아프다며 구호시설과 요원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으로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첸 사무총장은 또 긴급처치가 필요한 많은 환자가 아이들이라고 전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알레포 동부에서 27만여 명이 식량과 물,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포위돼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이후 WHO를 포함해 구호대가 현지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류 최초의 해성 탐사선 로제타가 12년에 걸친 임무를 마치고 30일 해성 표면에 충돌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로제타의 이날 궤도를 벗어나 해성 67P에 충돌해 자멸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제타는 해성에 충돌하기 전 표면 가까이에서 촬영한 사진 등 마지막 자료와 사진을 수집해 전송했습니다. 로제타는 2004년에 발사된 뒤 해성 67P에 접근했으며 그해 11월에는 탐사 로봇 필레를 해성 표면에 내려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해성을 이루는 구성 물질과 태양계 형성에 관한 실마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내 4개 주정부들이 인터넷 통제권을 민간 인터넷 관리 기구에 이양하려는 연방정부의 계획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악관은 10월 1일부터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한 관리를 국제인터넷 주소기구에 넘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애리조나와 오클라호마, 네바다, 텍사스주 법무장관들은 인터넷 통제권을 이양하는 것은 미국 정부 자산을 불법으로 반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소장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소장에는 또 오바마 행정부의 방안이 오직 의회만이 미국 정부 소유 자산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한 미국 헌법의 자산 조항에 어긋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8일 미국의 무인기 공격으로 최소한 민간인 1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아프간 지원단은 이와 관련해 29일 성명을 내고 즉각적이고 독립적이며 투명하며 효과적인 사건 조사를 즉각 시작하라고 아프간 정부와 국제연합군 측에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또 사망자가 모두 민간인들로 학생과 교사 그리고 친정부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가족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당국은 이번 공격이 난가르하르주 아친 지역에 있는 이슬람 반군들을 목표물로 했다며 현재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 측은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작전에서 항상 민간인 희생자들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 환경부 장관들은 지난 2015년에 합의된 파리 기후협정을 곧 비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는 11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열리는 기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을 비준해야 합니다. 세골레는 로아얄 프랑스 환경장관은 이날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승리라고 적은 뒤 이후 환경 장관들이 파리기후협정을 비준하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회는 오늘 4일 비준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이를 승인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러시아 연해주 국경경비대가 불법 어업 혐의로 억류된 북한 선원들을 두 가지 혐의로 기소한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기소된 사람들은 북한인 선장 1명과 선원 5명입니다. 러시아 국경경비대 공보실은 지난 9월 27일 경비함이 연해주 모프곳 인근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북한 소형 어선을 납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법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입은 러시아의 피해액은 약 13,000달러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에는 어릴 때 병을 앓고 청력과 시력을 모두 잃었던 헬렌 켈러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일상생활을 해내기도 힘들었을 켈러는 그러나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글을 익히고 세상을 배워나가는데요. 결국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고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의 귀감이 됐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과 가르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대학이 있는데요. 수많은 헬렌 켈러들을 위해서 설리번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이 대학의 이름은 갤러데 대학교입니다. 최근 이 갤러데 대학교에 최초로 여성 청각장애인이 총장으로 임명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이자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다수 세우기도 했던 로버타 코다노 총장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최초의 청각장애 총장이었던 아이 킹 조던 총장 이후 여성 청각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갤러데 대학의 총장이 된 것입니다. 본인도 시각장애를 앓으면서 헬렌 켈러를 더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앤 설리번 선생님처럼 로버타 코다노 총장이 학생들의 편에서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는 총장으로 갤러데 대학을 이끌어주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8도 기록하고 있고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0월 1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7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7도, 신의주 13도에서 2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6에서 26도, 함흥 13에서 24도, 끝으로 청진은 12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드림걸스의 노래입니다. 드림걸스라는 동명의 제목인데요. 꿈의 소녀들 함께 감상해 보시죠.
Ladies and gentlemen, the Crystal Room is proud to present the club debut of America's newest recording stars, The Dreams.
Every man has his own special dream, and your dream's just about to come true. Life's not as bad as it may seem if you open your eyes to what's in front of you. We are dreamer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며칠 전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군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동맹이 굳건하다면서 이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살펴보고요. 중국 정부가 토요일부터 내수 진작을 위한 새로운 소비세 체계를 시행한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또 타이완의 집권민진당이 이번 주로 이 창당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차이잉원 총통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런 발언이 앞으로 양안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군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필리핀과의 군사동맹은 굳건하다 이렇게 강조했다고요.
네, 금요일 이 미국 하와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이에 앞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전날 이 캘리포니아주 남부 샌디에고의 해군기지를 방문하고 그 뒤 이 항공모함 칼 빈슨호를 타고 하와이 현지로 향하는 길에 미군 장병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카터 장관은 지난 수요일 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군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두 나라의 군사동맹은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합동 군사훈련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아, 그게 현재로서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칼 빈스노에 탑승했던 미군 공보실 관계자는 이 저희 VOA와의 통화에서 미군과 필리핀군의 합동훈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카터 장관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공보실 측은 합동훈련 중단 계획에 대해서 필리핀으로부터 공식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지 언론 보도와 외신을 통해 접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향후 계획된 양국 합동 군사훈련 일정을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카터 장관이 미군 장병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요?
네, 카터 장관은 미국의 군사력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최근 아시아 태평양 곳곳에서 이웃 국가들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고조시키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터 장관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점 외교 전략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이 선택하는 가장 강한 군사 안보 파트너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역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연설 직후 인터넷 사회 연결망 이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아시아 태평양 일대는 미국의 미래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칠 지역이라고 이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카터 장관은 최근 중국이 떠오르고 있다. 그건 좋다. 하지만 그들은 침략적으로 행동한다. 그건 괜찮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 확장과 도발 사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의 세력이 커지고 성장하는 것은 좋지만 주변국들과 충돌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다고요.
네, 이 카터 장관은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과 핵 도발을 앞에 두고 미군의 억지력과 동맹국 방어 능력을 더욱 성숙시켜 나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훈련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 하와이에서 열린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서 어떤 문제가 논의됐는지요?
네, 이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하와이와 이 미국 본토 사이에 좀 시차가 있어서 아직 회의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회의 참석 직전에 두테르테 대통령의 합동 군사훈련 중단 발언과 관련해 무슨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에 대한 해석과 이 후속 지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필리핀을 비롯한 아세안 9개국 국방 책임자들이 참석했고요. 카터 미 국방장관이 모임을 주관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소식 살펴봅니다. 중국 재정부가 일반 시민들의 소비 생활과 관련된 세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요?
네, 이 중국의 조세 행정을 통할하는 재정부가 어제 확정해서 공무원 승인을 받은 이 새로운 소비세 체계가 오늘자로 시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화장품에 붙는 소비세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화장품을 사치 품목으로 분류해서 30%의 높은 세율을 적용했는데요. 이 최근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주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이 생활 필수품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세금이 없어지니까 이 오늘부터 10월 1일부터는 중국에서 화장품 가격이 크게 내려갑니다.
네, 자, 화장품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 밖에도 이 가격 변화가 있는 품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중국 정부가 일반 주민 생활과 관련해 소비세를 매기는 품목이 13개인데요. 화장품 외에 담배와 주류, 그리고 보석류와 장신구,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에 화장품 가격이 내려가면서 여성들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된 반면에 이 담배와 주류에 붙는 소비세율은 오히려 약간 올라서 이 남성들은 좀 주머니 사정에 여유가 줄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번 그 소비세 체계 개편 조치를 꽤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중국의 소비세 체계는 중국 공산당이 개혁 개방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사유 재산을 일부 인정하기 시작한 지난 1994년에 정립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제도인데요. 그동안 중국 경제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이 주민들의 생활 형태도 크게 달라져서 이 소비세 체계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공산당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소비세를 조정하는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3년여 만에 이 그 결실이 시행되게 된 거죠.
네. 자, 중국 정부는 이번 그 소비세 개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요?
네. 이 중국 정부가 이번 소비세 개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사치 품목으로 분류되던 이 화장품에 붙는 세금을 없앤 데서 볼 수 있듯이 이 최근 고도 경제 성장기를 지나서 정체기를 맞은 이 중국의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 담배와 주류에 붙는 세금을 높인 건 각 지방 당국의 이 세수 부족을 보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네. 자, 아까 화장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중국 현지 여성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달라지는 부분들이 또 있다고요?
네,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서 이 한국산 화장품의 인기가 매우 높거든요. 이 뭐 뷰티 한류, 미용 한류라고 해서 한국식 화장법과 또 한국산 화장품이 중국 본토는 물론이고 홍콩과 타이완, 이 마카오 등지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이 수요가 급증하는 중인데요. 이 때문에 이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서울의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이 화장품을 대량 구매한 뒤에 중국으로 가져가서 판매하는 이른바 이 보따리 장사라고 하죠. 이 보따리 장사가 크게 성행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 화장품에 붙는 세금이 없어지는 관계로 이 중국 현지로 정식 수입돼 판매하는 한국산 화장품의 가격이 크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 보따리 장사가 줄어들 것이란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는 이 한국산 화장품이 더 잘 팔리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다른 외국산 제품들도 가격이 내려가긴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그런데 이 중국에서 팔리는 수입 화장품 가운데 이 한국산 외에는 주로 샤넬, 뭐 클리니크 같은 화장품들이 있는데 이런 화장품들은 이른바 그 명품 브랜드입니다. 이들 제품은 중국 당국이 고급 화장품으로 분류해서 15% 세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타이완으로 가보겠습니다. 타이완의 집권당이 창당 30주년을 맞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차잉원 총통이 소속된 타이완 집권 이 민주진보당, 흔히 줄여서 민진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주로 창당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차이 총통은 당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란 제목의 기념 메시지를 통해서 이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정부와 거리를 두고 독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차잉원 총통이 취임한 뒤에 중국 본토와의 관계가 계속 나빠졌었는데요. 개의치 않겠다 이런 뜻이군요.
네, 이 타이완을 중국에서 독립시켜서 주권국가로 만들자고 주장해온 민진당의 주석인 이 차잉원 총통은 지난 5월에 친중국 정책을 펼쳐온 국민당 소속 마잉주 당시 총통에 맞선 선거에서 이겨서 이 정권을 잡았는데요. 본토에 중국 정부가 내세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줄곧 부정해왔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타이완은 스스로 하나의 국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중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이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측은 각종 국제기구에서 이 타이완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압박을 강화해오고 있는데요. 이에 굴하지 않고 이 독립주의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민진당 창당 30주년 메시지에 담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가 타이완의 국제기구 활동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습니까?
네, 이 중국의 일부로 간주되면서 각종 국제기구에서 독자적인 회원국 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타이완은 차이 총통 취임 이후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 ICAO 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해서 이 국제기구 참여 확대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주에 이 중국 정부의 반대로 총회 참석이 무산됐습니다. 이 밖에도 타이완 당국은 오는 11월 이 남미의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 특사까지 내정한 상태인데요. APEC 집행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 중국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 초청 서한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타이완의 노력이 중국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최근에 타이완 측이 원하는 작은 성과도 있었다고요?
네,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이 지난 수요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 타이완의 공식 명칭을 중국의 타이완, 이 영어로 타이완 차이나에서 중화대북, 그러니까 영어로 Chinese Taipei로 바꿨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 측은 지난 2006년 이후 줄곧 타이완에 대해 이 타이완 차이나라는 이 중국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요. 이 올해 차잉원 총통이 취임한 뒤 타이완 당국이 새로운 국가 명칭을 제정한 데 따라서 이름을 바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타이완 당국이 국가 명칭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네, 타이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을 이 중화민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압력 때문에 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타이완, 차이나라는 이름을 내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당국은 지난 5월 차잉원 총통 취임 직후 이 중화민국 대만이라는 대외 명칭을 새롭게 저정해서 이 활발한 홍보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명칭에는 타이완이 중국에 소속됐다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명칭 사용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타이완 측에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설립한 자선단체가 필요한 인증을 받지 않고 모금 활동을 해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인터넷 주소기구의 국통제권을 포기한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서 미국 내 일부 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또 아시아인 비하 의미를 담은 악단 이름과 관련한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대통령 후보 1차 TV 토론회가 끝이 난 뒤에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안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자,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더니 트럼프 재단의 문제까지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설립한 자선단체 트럼프 재단이 적절한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채 기부금을 받아왔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재단이 있는 뉴욕주 법에 따르면 일반인들로부터 1년에 2만 5천 달러 이상을 모금하려면 먼저 등록을 하고 특정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트럼프 재단이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30년 가까이 모금 활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현재 뉴욕주 법무부가 이와 관련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실제로 트럼프 재단이 뉴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금 활동을 중단해야 되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 법무장관이 즉각 모금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금한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뉴욕 주 법무부는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이 트럼프 재단이 사전에 이런 인증 절차가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선단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감사를 피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일부러 한 일인지 실수인지 아직은 모르는 일이지요.
예.
이 자선단체법 전문가인 제임스 피쉬맨 페이스 대학교 교수는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 재단 같은 큰 재단이 제대로 인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작은 재단이나 하는 실수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미 이 트럼프 재단이 뉴욕주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죠?
예, 트럼프 후보가 재단 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자선 활동에 써야 할 돈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구입하고 이 펜 본디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의 재선 운동에 후원금을 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재단 같은 비영리 단체는 정치 후원금을 낼 수가 없게 돼 있는데 불법으로 재단을 통해 돈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2주 전에 뉴욕주 법무부가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실제로 이 트럼프 후보 본인이 이 재단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네, 실제 운영에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후보가 이 재단 회장으로는 돼 있습니다. 또 지난 2006년 현재 트럼프 후보의 장성한 세 자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이반카 트럼프, 에릭 트럼프 씨 모두 이 재단의 국장으로 돼 있는데요. 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2008년 이후에 자신의 재단에 한 푼도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 측은 이 재단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아직 뭐 반응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앞서 트럼프 후보 측은 재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좌파들의 공격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또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 법무장관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당파적인 인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클린턴 후보 부부가 설립한 재단 문제는 눈 감아주면서 트럼프 재단만 조사한다며 클린턴 후보를 도우려는 편파적인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네,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트럼프 재단 뭐 문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클린턴 후보 가족의 재단에 대해서도 의혹이 쭉 나왔었죠.
예,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미국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재단 관계자들과 국무부 보좌관들이 긴밀한 관계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재단 후원금이 국무부 고위 관리들에게 접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AP통신이 보도한 데 따르면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비정부 인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단 후원가였다고 합니다.
네. 자, 이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 후보가 일부 보수 언론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전국지인 USA Today 신문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논평을 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USA Today 신문은 창간 후 34년 동안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일이 없는데요. 자, 이번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한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언론이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곤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대선에서는 뉴욕타임스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 등 다수 언론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트럼프 후보는 뉴욕포스트 등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성향을 보여온 여러 보수 언론이 트럼프 후보에게 등을 돌렸는데요. 애리조나 리퍼블릭과 댈러스 모닝뉴스 등이 이번 뉴스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디트로이트 뉴스 등은 트럼프 후보 대신에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내 일부 주에서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국제 인터넷 주소 기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전 세계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민간 단체 국제 인터넷 주소 기구 ICANA가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이 기구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가 이 기구에 대한 통제권을 이양하면서 10월 1일부터 미국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게 됐는데요. 이에 반발해 애리조나주와 오클라호마, 네바다, 텍사스주의 법무장관들이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자, 정부가 민간기구의 통제권을 포기하는데 일부 주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국제인터넷주소기구 ICANN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 정부의 자산인데 그걸 오바마 대통령이 임의로 이양하는 건 불법이란 겁니다. 헌법은 오직 의회만이 정부 자산을 이양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또한 고유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와 개인 컴퓨터 주소 등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감독이 사라진다면 러시아나 중국 등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국가들이 인터넷을 간섭하거나 통제하게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국제 인터넷 주소 기구, 이 언론에 자주 소개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구입니까?
예. 이 전화가 발달하면서 개인마다 고유 전화번호를 갖게 됐고 이를 관리하는 전화번호부가 있지요. 인터넷 역시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컴퓨터에 고유 번호가 생기고 이를 관리하는 인터넷 번호부가 생겼는데요. 자, 이런 인터넷 번호와 주소를 관리하는 단체가 국제 인터넷 주소기구 ICANN입니다. 이 기구는 1998년부터 미국 연방 상무부의 감독 아래 있었는데요. 자, 이후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ICANN이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됐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14년 초에 ICANN에 대한 통제권을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바로 이 계획에 따라서 올해 9월 30일부로 정부 통제권이 사라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ICANN에 대한 통제권은 어디로 이양이 되는 거죠?
네. ICANN이 자체적으로 감독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 기업이나 단체, 각국 정부 대표, 전문가 등 인터넷을 사용하고 운영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통제권이 이용된다고 해서 뭐 인터넷 사용자들이 느낄 만한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앞서 의회 차원에서도 미국의 통제권 이양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성공하지 못했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예비 경선 후보이기도 했던 이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주도로 통제권 이양 저지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 법안을 임시 예산안에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했었는데 내놨는데요. 하지만 정부 폐쇄를 우려한 이 동료 의원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아내지 못하면서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고 결국 의회에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텍사스주를 비롯한 4개 주가 지난 수요일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들 주는 소장에서 정부의 통제권 이양으로 미국 정부의 관리를 받던 인터넷이 통제력을 잃으면서 예측성과 확실성 그리고 안전장치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시아계 악단 이름과 관련한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연방대법원은 목요일 오리건주 악단 슬렌치의 이름과 관련한 소송을 이번 회기에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슬렌치는 중국계와 일본계 등 아시아계 미국인 남성 4명으로 구성된 악단인데요. 지난 2011년에 악단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악단 이름에 아시아인 비하 의미가 들어있어서 안 된다는 거였는데요. 자, 그러자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자, 악단 이름이 슬렌치인데 이 슬렌치라고 하면 뭐 눈이 치켜 올라갔다, 좀 눈이 찢어졌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예, 다른 인종 사람들이 아시아인을 비하할 때 이 눈이 찢어진 흉내를 내거나 또 이 슬렌트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의미의 말을 악단 이름으로 정했을까요?
예, 슬렌트 측은 악단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바꾸고 싶어서 악단 이름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관련 소송을 다루기로 했는데 앞서 하급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1심에서는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악단이 패소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2월 연방항소순회법원이 악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표에 비하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도 정부가 상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세명이었죠.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다음 주에 열리는데요. 최종 결정이 나오려면 몇 달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소송이 특히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예. 워싱턴 지역의 연고로 된 미식축구팀 레드스킨스 때문입니다. 레드스킨스를 직역하면 붉은 피부라는 뜻인데요. 이게 미국 원주민 인디언을 비하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레드스킨스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왔고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구단 이름을 바꿀 때가 됐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드스킨스 구단 주인 댄 스나이더 씨는 오히려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을 기리는 의미라면서 구단 이름을 바꾸길 거부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에서 이 슬렌치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악단의 손을 들어주면 레드스킨스 이름 역시 바꾸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레드스킨스는 구단 이름과 관련해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자, 2년 전에 특허청이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의 항의에 따라서 레드스킨스 팀의 로고 등 6가지 상표 등록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습니다. 레드스킨스 소송에 대한 항소심은 12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손드레 레르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의 손이 떨리고 있어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My Hands Are Shaking 함께 감상해 보시죠.
Shaking from carrying this torch, from carrying this torch for you. My lips are bleeding from kissing you goodbye, from kissing you goodbye every night. My sheets are tearing from sleeping in too long, from sleeping in too long with you. My hands are shaking from carrying this torch, from carrying this torch for you. My head is where it's always been, if only I knew where. My feet can't stand the ground no more, it seems.
they're shaking from carrying this torch, from carrying this torch for you. My lips are bleeding from kissing you goodbye, from kissing you goodbye every night. My heart is pounding, yes, yes, yes. My mind just second guessed. My love is so articulate, but I'm such a mess. My hands are shaking from carrying this torch, from carrying this torch for you. My lips are bleeding from kissing you goodnight. Oh, kissing you goodbye, it's all that I do. My sheets are tearing from sleeping in too long, sleeping in too long with you. My hands are shaking from carrying this torch, from carrying this torch for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향년 93세를 일기로 타계한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의 국장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거행됐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페레스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인이자 정치 거목이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폴란드에서 보낸 유년 시절.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은 1923년 지금은 벨라루스 땅인 폴란드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이차하크와 사라 페레스키 부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페레스의 아버지는 성공한 목재상이었고요. 어머니는 도서관 사서였습니다. 페레스의 할아버지는 저명한 랍비, 즉 유대교 율법 선생이었는데요. 페레스는 유년 시절에 할아버지 집에서 성장하면서 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32년 페레스의 아버지는 당시 영국이 위임 통치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테라비브로 이주했고요. 나머지 가족들은 2년 뒤에 합류하는데요. 팔레스타인에 이주한 후 이 부모는 성을 페레스키에서 페레스로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1세대
시몬 페레스 전 대통령은 농업학교를 졸업한 뒤에 몇 년간 유대인 집단 공동체인 키부츠에서 생활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에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일대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신이 약속한 거룩한 땅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곳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른바 시오니즘 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10대 때부터 시오니즘 운동에 뛰어든 페레스는 이 시오니즘 운동을 이끌고 있던 마파이당의 청년 조직에 가입하면서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되는 데이빗 벤구리온의 눈에 띄어서 23살 젊은 나이에 당 비서로 임명됩니다. 이후 이스라엘군의 전신인 하가나에서 인사와 무기 관리를 담당했던 페레스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후에 해군 총장에 임명돼서 1차 중동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1952년에 국방부 차관에 임명됐는데요. 페레스 전 대통령은 이 시기에 이스라엘 국가 확립에 중요한 무기 구매와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을 주도하는데요. 특히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대량 무기를 확보했고요. 항공산업 기반을 닦는 등 이스라엘 건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페레스 전 대통령을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의 사안 증인
시몬 페레스 전 대통령은 1959년에 이스라엘 의회 의원으로 처음 선출된 이래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 등 무려 6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정계 요직을 두루 거친 이스라엘 정치의 사안 증인이었습니다. 1977년 당시 이차크 라빈 총리가 비리에 연루돼 물러나면서 이 총리직을 대행한 걸 포함해서 모두 3차례 총리직을 수행했고요. 2007년에는 만 83살의 고령에 이스라엘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돼서 4년 동안 전 세계 최고령 국가 수반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강경파에서 평화주의자로 변신.
젊은 시절에 네 차례나 중동 전쟁을 치를 만큼 무력 충돌도 불사했던 페레스 전 대통령은 1984년 총리가 된 후부터는 온건 노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땐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하지만 평화를 추구할 땐 평화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는데요. 1985년에 레바논을 침공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킨 일이나 요르단과의 평화 합의, 특히 도무지 해결책이 없을 것만 같았던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정을 도출한 것 등은 다 그의 이런 신념이 일궈낸 성과들입니다.
오슬로 협정의 주역
시몬 페레스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바로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적인 공존 가능성을 제시한 오슬로 협정을 성사시킨 일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후 반세기 가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영토 싸움을 벌였고요. 양측의 갈등으로 중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였는데요. 하지만 페레스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으로 있을 때 당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지도부와 약 8개월 동안 협상을 주도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협상 장소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였는데요. 오슬로 협정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과 운영에 동의하고 외부의 간섭 없는 자치활동을 인정하기로 했고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합니다.
This signing of the Israeli-Palestinian Declaration of Principle here today.
You said it may be difficult for Yasser Arafat, who has been in constant motion for the last 25 or 30 years.
네, 1993년 미국 백악관에서 있었던 오슬로 협정 서명식에서 이차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야셀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수반의 연설 잠시 들으셨는데요. 오슬로 협정의 주역들인 라빈 총리와 아라파트 수반 그리고 양측의 협상을 주도했던 페레스 당시 외무장관 3명은 이 공로로 이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평화주의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평화주의자 이스라엘 평화의 전사 이스라엘의 국부 시몬 페레스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하는 주요 언론들의 표현입니다.
Thank you. By your decision to award me the presidential medal.
네, 시몬 페레스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민간인 최고 상훈 가운데 하나인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을 당시 육성 직접 들어오셨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페레스 전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페레스 전 대통령은 인류 역사의 길을 바꾼 인물이라고 애도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an't put one's finger on it. Can't put one's finger on it 입니다. 오늘 let's find out what can't put one's finger on it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can't put one's finger on it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later.
Sure.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새 그림 잘 봤지? 어떤 거 같아? 라고 묻자 제가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아름답긴 한데 무언가가 좀 빠진 것 같아 라고 답했습니다. 제이슨은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어, 그래? 그럼 뭐가 빠진 것 같은지 정확히 말해줄래? 라고 하자 저는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솔직히 딱 잘라 말하기가 힘들어.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 라고 했습니다. Well, keep today's phrase, can't put one's finger on i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later.
Sure.
Today's phrase, can't put one's finger, F-I-N-G-E-R, finger on it. Can't put one's finger on it. Is used when you can't find out the exact reason why a situation is the way it is, especially when something is wrong. It can also mean that you can't recall or remember something. Can't put one's finger on it은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정확히 알아낼 수 없다. 또는 또렷하게 생각해내기 힘들다와 같은 뜻입니다. 본문에서처럼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한데 알아내기 어렵다거나 의사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기 힘든 경우에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Well, let me give you an example. If your friend looks a little different today, but you can't seem to figure out why, 오늘따라 친구가 뭔가 다르게 보이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you can say, you look a little different today. But I can't put my finger on it. 너 오늘 좀 달라 보이는데 그게 뭔지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영어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later.
Sure.
네, 오늘 배우신 표현 can't put one's finger on it은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또는 또렷하게 생각해내기 힘들다 이라는 뜻이죠. Well, keep on practicing with your friends and let me know how it goes, okay?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함께 콩고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과 대화를 장려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아프리카 담당 차관은 71차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토마스 페리엘로 아프리카 그레이트 레이크 특사가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그레이트 레이크 지역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 그리고 르완다 등을 말합니다. 페리엘로 특사는 지난 몇 주 동안 관련국들이 되도록 빨리 선거를 치르기 위해 움직이고 대화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그린필드 장관은 이런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노력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며 반대파들도 이 과정에 참여하기를 권고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와 협력해 자제심을 보이고 포괄적인 대화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위기는 이웃 나라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관여해 콩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차관은 콩고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콩고에서 시위대에 대한 인권 유린과 선거 지연에 연관된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차관은 사람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